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낯익은 문구지요. 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 문구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왜 이런 문구가 붙어 있을까요? 왜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까? 사람이 떠난 자리가 좀 조금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고 좀 정돈이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떠난 자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지난번 제가 가덕도 기도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덕도 기도원은 들어가는 길이 이 해변길, 바닷길을 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데 지난번 엊그제 갔을 때는 그 기도원이 가는 길이 너무 지저분한 거 있죠.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미끼, 쓰던 미끼들 다 버리고 가지요. 또 뭐 먹다만 음식들 다 버리고 가지요. 먹었던 라면 봉지들, 또 기타 간식 봉지들, 뭐 봉지들 다 버리고 이렇게 가요.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지저분한 쓰레기의 흔적들만 남기고 갔어요.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요. 산이 너무 병들어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요? 쓰레기로요.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것도요. 야, 참 어쩜 저렇게 교묘하게 저렇게 숨겨놓고 갈까? 바위 틈 사이에 쓰레기 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낙엽 밑에 다 쓰레기 깔고요. 또 나뭇가지 사이에 다 쓰레기 갖다 꽂아놓고요. 저 정도 열정이면 그냥 갖고 내려오게 됐어요. 그 정도 열정이면 그냥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등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다음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사람들은 등산하는 분들은 정말 산에 찾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깨끗한 산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청명한 그 공기를 마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등산객들이 많이 오르는 곳들 보면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와, 저 정상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지저분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간 쓰레기는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낚시터 가지고 갔으면요. 그 쓰레기 거기다 다 버리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지고 내려오시면 하나도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바라기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은 그런 흔적 남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흔적을 이야기해요. 그 흔적.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성경의 말씀의 17절 중간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주인의 소유권을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불에 담근 이 쇠 인장을 이 동물의 짐승의 엉덩이에 화인을 찍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로마권의 문화 속에서도 이 동물뿐만 아니라 노예의 어깨나 이마에 바로 이 쇠인장, 불에 달군 쇠인장으로 화인을 찍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인만 보면 아하, 이 종은, 이 노예는 누구의 종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예 화인을 찍어 놓던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주석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의 화인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이야기, 즉 율법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할례의 흔적보다도 예수의 흔적이 더 귀하다, 더 존귀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몸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할례의 흔적보다도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더 자랑스럽다. 더 자랑스럽다.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흔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받은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받은 흔적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십수년을 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처음 알았다고. 야, 대단. 그분의 그 감쪽 같음은 도대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는 단번에 얘기해요. 목사님이시죠? 예. 단번에 얘기해요. 제가 일부러 저 목사예요, 알아주세요 얘기 안 해도 제가 택시를 딱 타면 제 목소리를 딱 듣고 벌써 아 목사님이시죠?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보면 다 안 보여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도 아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일부러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아, 진짜 예수쟁이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하원택 시인이 쓴 흔적이라고 하는 시가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흔적은 아니어도 주님 주신 가슴 아린 흔적은 가졌노라. 스데반 같은 순교자의 흔적은 아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무릎 적신 흔적은 지녔노라. 엘리야가 외친 기적의 흔적은 아니어도 작은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흔적은 지녔노라. 주님이 주시는 흔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흔적은 내가 주 안에 있는 흔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흔적은 내가 주님의 자녀인 확증의 증표이다.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에게 이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슴머린 그 흔적들이 나타나길 바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있어야 할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흔적이에요.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말고 지워지지 말고 흔적이 다 그 지워지지 말아야 될 정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흔적도 없이 지워 없어졌다면 이건 문제예요. 아, 그건 예전의 과거의 일. 과거에는 구원받은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구원받은 흔적,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막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찬양할 때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했고, 뭐 이런 과거에는 구원받은 흔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요즘은 그 구원받은 흔적이 다 지워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구원받은 흔적은요, 날마다 새기고 또 새겨야 될 흔적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구원받은 흔적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흔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흔적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야 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흔적이 희미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 흔적이 사라져버리세요.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타깝지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오히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구원받은 흔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더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를 다니려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은혜로워요. 엊그제도 저희 아버지 오셔서 함께 잠깐 거닐었는데, 아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목사인데도, 아이, 좀 적당히 하시지. 뭐, 만나는 사람, 식당 아주머니를 만나도 식당 아주머니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꼭 교회 다니세요. 환자를 만나도 환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요.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표시가,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체험과 확신입니다. 그것이 흔적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예수님의 흔적은 죄와 무지로 인한 흔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과 구원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은 흔적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흔적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흔적.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걸어서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생겼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바로 주님의 걸음이 걷게 되는 그 발자국이 나타나요 합니다. 어제는 우리 예배 중보기도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예배 중보기도팀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예배 중보기도팀이 모처럼 시간을 잡고 야외 나들이를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그냥 비밀로, 아주 특별한 비밀로 담고 그냥 갑자기 깜짝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돼서 딱 출발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나타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같이 갔냐고, 그래서 같이 간다고, 함께 가자고. 그랬더니 다들 신나서, 어른들이 19명이 다녀왔는데 막 신나서 목사님이 함께 간다고 막 좋아들 하세요. 그러면서 날씨도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출발할 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님이 함께 가니까 날씨도 이렇게 좋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어제 통영에 갔는데 비가 억수로 와요.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함께 와서 날씨가 엄청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갔는데 비가 엄청 와서 그 어른들 비를 홀딱 다 맞으시고, 예, 홀딱 다 맞으시고, 그리고 나서 케이블카를 타러 이제 가는데 그래도 참 마냥 아이들처럼 재미나 하시고 신나 하시고 작은 거 가지고도 한참 웃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케이블카를 타는데 참 재미난 것이 19명이 갔는데 경로 우대, 전부가 다 경로 우대. 저희 교역자들만 경로 우대가 아니고, 그래서 어른들 섬기러 간 거죠. 저희들이 어른들 참 재미나더라고요. 모두가 다 경로 우대해서 할인을 다 받더라고요. 저희들은 할인 안 해주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어제 다녀왔습니다. 비를 홀딱 맞았는데도 얼굴 표정들이 다들 행복해하세요. 다들 아주 행복해하셔서 돌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 이것은 너더욱 참 재미있는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전혀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막 나타나야 합니다. 야, 그래,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아, 그때도 예수님이 내게 위로를 주셨지. 아, 그때도 예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늘 언제나 함께 해주셨지.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 그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전혀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흔적은 곧 복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땀방울이요,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핏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흔적을 더 많이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 과 고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 그것이 곧 예수의 흔적입니다.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 본문이고 마지막 17절 18절 마지막 본문이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는데 그때에 대개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 얘기할 때 끝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 이야기해 오던 것 중에 요약적인 것이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나고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그 복음을 따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심히 괴로웠던 거죠.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제부터는 복음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지요. 한 사람이 장성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스스로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도 동일한 거죠. 영적인 것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를 위한 수고와 그 고생을 고난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아끼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아끼지 않겠다. 언제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지라도 아끼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 저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내년에는 쉽니다. 저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좀 너무 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좀 자유롭게 쉬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뭐 맡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내 몸에는 온통 그리스도 때문에 맞은 흔적, 찢긴 흔적, 또 상처, 터진 흔적뿐이니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곡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흔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 흔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그 고통받은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 흔적이 내 안에 내가 지니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요. 실제 그의 몸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의 몸은 정말 상처와 흉터뿐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흉터로 가득하지만 그것이 뭐다? 예수의 흔적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흔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한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희생적인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의 모티브는 무엇일까?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의 체험이죠. 예수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 체험 없이는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나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로마 군병들의 온갖 기론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온몸에 핏자국으로 물들게 하고 가시면류관을 인해서 얼굴에 피로 물들게 하는 때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도살할 양처럼 찢겨지고 걸레처럼 짓밟히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수고와 고난의 흔적을 기꺼이 남기신 거죠.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에 무언가 막 올라오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고난을 아끼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은 고난을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리석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요? 아니요. 십자가를 체험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지요. 괴로움도 기뻐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의 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오히려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를 위해 희생하는 거, 그를 위해 봉사하는 거,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고난을 아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력으로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더욱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모르게 온유하고 어딘가 모르게 겸손하고 인자한 경건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얼굴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요 동정의 눈이요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우리와 약하고 연약하고 상처로 인하여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마주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한 눈빛을 보여주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으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가는 곳들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지쳐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깨를 등 뒤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머무는 곳에서는 늘 언제나 회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들마다 달려나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하여 또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와 등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깨와 등에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을 대신 지시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 어깨에 그 등에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는 것처럼 피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몸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흔적이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나 늘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는 늘 공의가 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바로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없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마쳐갈 무렵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분 앞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던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섬김의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위한 그 흔적으로 주님 앞에 서 주십시오. 누군가 말하기를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더 많이 만든다라고 합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더 많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그동안 우리는 매주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다시 말씀의 순수한 진리 앞에 저 자신을 세우는 거룩한 기회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인사말을 건넸던 것처럼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리고 마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이 육체의 모양을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으로 영혼을 가꾸는 사람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상급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흔적, 눈물로 기도하며 손들어 찬송하던 흔적, 마음이 설레며 말씀에 춤을 추던 흔적,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누었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혹 내 육체가 고달플까봐, 내 물질에 손해가 올까봐, 내 시간이 도적질 당할까봐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내 영혼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